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6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오늘부터 남한에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좀 완화가 돼서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이어가면서도 감염병 예방을 지속해 나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싸움이 하루 이틀 할 싸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전에 들어간 셈이죠.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과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의 병행을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또 그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봉쇄 없이 코로나19 방역을 잘 해낸 유일한 나라가 된 것처럼 생활 방역 성공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잘 해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네요. 자, 그나저나 우리 듣고 계신 북한의 청취자분들은 요즘 어떤 방역 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중이신지 조금은 완화된 거리두기 생활 중이실지 궁금합니다. 자,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뉴스통.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날씨, 환율, 기름값 정보 등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무역 상대국이 급감하며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무역 의존도는 2018년 91.7%에서 2019년 95.2%로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전년보다 15.3% 증가한 28억 43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무역 상대국이 급감하고 대외 무역의 폭이 좁아지자 중국과의 무역을 늘려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적어도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교착 상태에 빠진 현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가 유력해질 경우 미 대선이 북미 협상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재선 도전 등 다뤄야 할 국내 문제들이 많다면서 전문가들은 대선 이전에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군 명단 초안에 북한 등 22개 국가를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초안에 포함됐던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국가는 이번 명단에도 남아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외됐고 미국의 4개 자치령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은행과 금융기관에 해당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첫날을 맞아 일상에서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제한적 범위에서 남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온라인 가상 졸업식 디어 클래스 오브 2020에 참여합니다. 6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미국 현지 시간 6일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상 졸업식에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학생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유튜브가 온라인으로 가상 졸업식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방탄소년단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도미터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5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영국, 이탈리아, 에스파니아, 불란서에서 각각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내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보다 많아져 유럽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핵심 인사 퍼거슨 교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긴 것이 드러나 결국 사임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를 어기고 여자친구가 수차례 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된 기간에도 여자친구가 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거슨 교수는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내각 회의에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적용하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민보건서비스의 과부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역의 틀을 잡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좀 주로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식도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네. 소식인데요.
네.
현재 북한도 방역을 위해서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주민들에게 관온상제 간소화 지침을 중앙에서 하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소식은 양강도 소식통이 지난 4일에 데일리 엔키에 전화로 제보를 한 소식인데
네.
최근에 북한의 그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지침이 내려왔는데 생일이나 결혼식, 제사 등을 간소하게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3명 이상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도 통제 대상이니까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런 회람장,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간단히 적은 종이장이라고 해요.
네.
이걸 인민반장이 각 가정마다 배포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세 명 이상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도 통제 대상 네. 이러면 조금 이 지시가 긴박해 보이는데 네. 이런 지시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과거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어렵거나
네.
이때 이제 낭비하면 안 되니까 또는 음주 문화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네.
이 관온상제 간소화 지시를 중앙에서 좀 하달하곤 했다고 하는데
네.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좀 이례적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주민들이 이 지시를 네. 잘 따르는 편인가요?
잘 따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위반했을 때
예.
처벌이 굉장하거든요. 심하면 공개 처형까지
네.
하기 때문에
네.
처벌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좀 따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경제난 때문에 또 따르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이제 농촌마을에서 뭐 한국도 비슷한데
네.
이게 조선 사람 옛날부터 잔치하면 사람들 그렇죠. 불러가지고 좀 거하게
네.
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한국은 이제 그동안 많이 간소화됐지만 북한은 아직 이런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농촌 마을에서는 생일날이면 정말 온 동네가 명절일 만큼 좀 크게 새는 거 봅니다.
네.
그리고 북한 돌잔치도 좀 크게 새는 편인데
네.
현재는 그 가족끼리 간소하게 하고 있다고
예.
전해왔고 왜냐하면 이제 괜히 잔치 크게 했다가 그 위생 방역 체계 걸려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움 때문에 좀 간소화하는 분위기라고 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체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아무래도.
중앙에서 네. 이런 거리 두기를 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때문에 생일잔치 못한다. 아. 돌잔치 간소한다. 이거 말할 명분이 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생활문화 풍경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네. 변화가 좀 많이 있나요?
네. 뭐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네. 생일이나 결혼식 풍경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일의 경우는 이제 가족끼리만 세고 직장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초청하는 일은 현재는 좀 찾아볼 수 없게 된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고
네.
북한도 한국처럼 3월부터 5월 이제 봄에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올해는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동거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결혼식에 네. 좀 차질이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북한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소식은 평안남도 소식통이 지난 4일에 전해온 소식인데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위 방역 기간에 비상이 걸렸고 특히 그 황해북도 지역하고
네.
평안남북도 지역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로 개인이 이 축산 그 부업으로 하는 그 업자들
네.
그리고 협동농장 종축 작업반, 그러니까 축산 작업반들에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거의 네. 100% 죽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쵸.
지금 남아나는 돼지가 없다. 뭐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해 왔습니다.
네, 상황이 참 심각해 보여요. 북한
네.
당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밝힌 건 있나요?
없는데요. 현재까지 네. 북한 당국이 그 외부에 아프리카 네. 돼지 열병 그 발병 상황에 대해 밝힌 건 지난해 5월에 했던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네.
그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 건 발생을 했다고 밝혔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자강도 우시군에서 북상 협동농장이라는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을 했는데 농장에서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를 했고
네.
이 중에 22마리를 살 처분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 추가 발병에 대해서는 뭐 밝힌 게 없습니다.
네. 그럼 북한 매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의하라 이런 보도 같은 것도 따로 없는 상황인가요?
있습니다. 최근
네.
2, 3월에 잇따라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 철저히 막자 이런 글이 그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에 실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축산에서는 방역이자 곧 생산 뭐 이런 제목의 글도 나와서 주민들에게 이 가축 전염병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좀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예방지침을 내리고 있는 걸 보면 발병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실제로 현재 그 남북 접경 지역에서
네.
그 비무장지대 통해 가지고 멧돼지가 넘어오잖아요.
네.
그 지난해 한국 쪽에서 사살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약 550여 마리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고 있다면 북한 당국에서 좀 관련 사실을 좀 감추지 말고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북한에서 이게 발병했다면 사실 우리 강화도 쪽도 위험하거든요. 하루빨리 신속히 공개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1995년에 마로니에라는 그룹이 발표한 노래 칵테일 사랑이라고 있었는데요. 와, 이게 진짜 옛날 일이 돼버렸죠. 정말 상큼하고 좋은 여름 노래인데요. 옥상 달빛이라는 여성 2인조의 요즘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 진짜 그 옛날에 그 90년대 여름 서울의 대학로 특히 비 내리는 날이 이상하게 떠오르는 추억의 명곡이죠. 옥상 달빛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칵테일 사랑.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오늘 남한 사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황금 연휴가 끝나자마자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이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건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거리 두기에 세 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 세 단계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제 대응을 해보면서 이제 만들어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단계가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는 거 2단계가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우리가 그 해왔던 것들이고
예.
또 3단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3월 22일서부터 지금까지 강화된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죠.
예.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야말로 모임, 집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런 데들을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폐쇄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제 모임 자체를 자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자발성이라기보다는 조금 강화된 형태로
맞아요.
이제 강력하게 방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선천적으로 좀 차단을 한다. 이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통행권 받아야 뭐 네. 갈 수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교회라든가 또 극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문을 닫아라.
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운동하러 갔는데 네. 마스크를 안 끼고 왔다고
네.
돌아가시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네. 강화된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집회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예외적으로 이제 특정한 사안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이제 그 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회나 모임이 가능해져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도 5대 방역수칙은 지켜라. 이렇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지침을 몸에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잠깐 5대 수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5대 수칙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첫 번째가 아프면 무조건 3일에서 4일은 집에서 머무는 겁니다. 열난다 느끼면 무조건 3일은 쉬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두 팔 간격 정도를 띄어라.
예.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두 팔 간격 정도 되죠.
네.
1m 정도 됩니다.
맞아요.
이 정도를 항상 네. 띄고 앉아라. 그런데 어쨌든 좀 넓게 손잡고 가시면 돼요.
네.
또 손에 손에 장갑을 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30초 손 씻기 있잖아요. 그리고 기침 예절
네.
요거는 제대로 지키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손도 꼭 30초 씻으셔야 예. 됩니다.
집에서도 매일 두 번 이상 환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
네.
가지 방법을 찾자. 이
이게
다섯 개가 5대 수칙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5대 수칙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 해도 어쨌거나 뭐 늘 조심하면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거리 두기를 끝낼 수 없는 이유,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지역 감염이 막 폭증하게 되면 똑같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단 말이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스크를 그 대중교통이라든가
예.
환기가 잘 안 되는 곳 이런 데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 하지만
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마스크 쓰는 걸 원칙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들 하거나 이럴 때는
네.
굳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완화인데 문제는 그 기본적으로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네.
없는 상황에서는 예방밖에
맞아요.
길이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감염 환자가 0명에서 한 3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서 대략 한 국내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보름 정도가 지나면
예.
조심스럽게 코로나의 종식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국민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그래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마스크 다 끼고 계시고
아, 그렇죠.
손도 많이 잘 씻으시고 해서 이게 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러니까요.
시민의식을 이번에 네. 보여줬습니다. 이런 그 한민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에 대한 유전자,
네.
위기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난이 있을 때는 항상
맞아요.
의병들이 일어나고 똘똘 뭉쳐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다 이게 높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네.
국민들이 했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 이득 따지고 그러면서 어디 뭐 도망가고 누구한테 빌붙어 있고
그쵸,
이럴 때,
네.
그럴 때 우리 서민들은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그 모습 그대로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학교
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첫 고3 학생들의 등교일을 5월 13일로 잡았는데 이제 사실은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예.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서 괜히 또 감염이 시작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면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실제로 대규모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20일.
그러니까 아, 20일이요.
5월 20일 네. 이후로 미뤘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네.
순차적인 어떤 그 실험들을 하나씩 한 건데
네.
4월 15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총선 이후에 보름이 지났는데 제로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
총선을
됐었는데.
통해서 네. 확진이 된 사람은 0명이었거든요.
네.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연휴 기간이 쭉 펼쳐졌잖아요. 4월 30일서부터 5월 5일까지.
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뭔가 확진이 됐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냐면 5월 20일까지 가봐야지
그러네요.
확실하게 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잠복기가 2주간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들어봤더니
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중간고사를 봐야 될 시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고3 학생들 전체를 따져보니까 사실상 한 지역당 또 한 학교당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요 정도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들어와도 괜찮겠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을 13일 날 먼저 등교를 하게끔 하고 또 일주일을 지켜보자.
네.
그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5월 20일 날 대다수의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유치원생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학생들인 그 이후에 또 등교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계적인 등교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한꺼번에 등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뭐 나눠서.
네.
예,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등교 시간을 조금씩 차별화되고
네.
또 점심시간에 그 급식하는 것들을 갖다 조금씩 시간을 둬서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하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방침입니다.
네, 그 교실 내에서도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지금 교육 당국이랑 방역 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뉴스는 들었는데요.
네.
이게 근데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게 연령대에 따라서 생활 방역이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일부 언론들이 네. 이제 어제 어린이날 나들이 명소 곳곳을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시민들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는데 이제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인 그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있잖아요.
예.
이 어린이대공원이 어제 5만여 명의
와,
시민들이 찾았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황을 이뤘던
그러네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의견과
예.
또 우리가 보통 50, 60이라고 하는데 50대 이상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렸나요?
젊은 사람들은
네.
일단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신뢰가 크다. 실제로 이 어린이대공원도 보면은 정문에서부터
네.
사람들이 막 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발열 테스트하고 그리고 동물원 같은 경우도 입구랑 출구를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을 나눠놓기만 해도 사람들의 이동 흐름이 그렇죠.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접촉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대한민국이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크게 앓지 않는 데잖아요.
그렇죠.
기저질환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50대, 60대 이분들은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걱정도 네. 되고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또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유튜브들을 통해서 아, 나오고 있는 네, 그런 가짜 뉴스들에 맞아요. 대한 불안감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어제의 풍경만 놓고 보면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한 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 이런 게 가족이죠, 솔직히.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정부 방침과 달리. 자체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구가 대표적입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소수이긴 한데
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얘기 봤습니다.
네. 지금 많진 않지만 꾸준히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꽤 많은 부분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오다가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이 밝혀지는 네.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딜 다닐지를
맞아요.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관리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철저히 네. 차단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대구 같은 데서 갑자기
그렇죠.
툭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서 대구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지어는 네.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꽤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모든 어떻게 보면 방역 네. 부실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학교별 또 각 교육청별
네.
또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다른 그런 지침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그 기거하거나 혹은 자기와 관여되어 있는 그런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말들을 최우선적으로 따르시면
네.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요. 이런 궁금증 생깁니다. 얼어붙었던 경기 회복에는 좀 얼만큼 도움이 될까?
예. 벌써요.
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기 전에
네.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무려 56.1%가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저도 어제
네.
우리 어린이날이니까
네.
아들과 함께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네.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아니 식당이 오랜만에 활기차 있는 거 처음
맞습니다.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네.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날 하루 동안에요.
네.
우리가 깎아팔기를 하고 있는 그런 큰 매장들
예.
이런 매장들도 손님들이 북적북적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좀 쓸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쵸.
그랬던 분들이
네.
가서 돈을 좀 쓰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특히 해외여행들 안 가시잖아.
맞아요.
해외를 나가면 이제는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그 돈을 네. 차라리 쓰자.
내수가 진작이 네. 되는군요.
먹고
네.
옷 입고 이런 데 쓰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맞아요.
있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속에서
네.
경기가 이렇게 나아진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도
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는요. 오늘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와, 5월이 되니까요. 한국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 요 며칠 한낮에는 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 아, 이렇게 또 봄날이 가나. 역시 봄은 정말 짧구나 싶더라고요. 짧아서 더 소중한 계절이 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생의 봄날은 그냥 평생이었으면 좋겠네요. 캐니 부릅니다. 내 생의 봄날은.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백만장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운동선수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축구, 야구, 농구 등 이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선수가 순위권에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의 이 수위 과연 뭐 엄청 많겠지만 네.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집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포브스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 1년을 기준으로 선수들의 수익을 집계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연봉을 포함해서 포상금, 그러니까 인센티브, 그리고 상금, 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좀 짐작이 가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한국의 손흥민 선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프리미어리그 소속팀에서 1등 뭐 단연 최고의 선수로 떠올랐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네, 그렇죠.
뭐 연봉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선수로서 그렇다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네. 유명 선수들 몇 명이 떠오르는데 과연 한번 순위권에 있는지 한번 맞춰봐야겠네요. 속으로. 네. 그럼 10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10위는 네. 미국 농구 선수인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입니다. 이 케빈 듀란트는 미국 프로농구 NBA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현재는 브루클린 네츠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얼마나 잘했냐면 그 골든스테이트에서 뛰었던 그의 등번호 33번이 지금 영국 열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케빈 듀란트를 어떤 선수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 네. 열번이 됐고요.
대단하네요.
네, 이 케빈 듀란트는 지난해만 6,54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 케빈 듀란트 선수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또 뉴스에 났는데 네.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순위는 누군가요?
네, 이번에는 좀 9위와 8위를 같이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9위와 8위에 자리를 했는데요. NBA에서 세계의 라이벌로 불리는 이 스테판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가 각각 9위와 8위에 올랐습니다. 이 둘은 각각 7,980만 달러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8,9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네, 현 시대 미국 프로농구를 이끌어가는 이 상징적인 두 선수가 9위, 8위에 자리를 한 것 같네요.
네.
다음 순위도 알아볼까요?
7위와 6위에는요 미식축구 선수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7위는 아론 로저스 약 8,93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네.
6위는 러셀 윌슨이라는 선수로 이 선수는 약 8,85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사실 이 8위인 농구 선수 이 르브론 제임스와는 네. 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 잘 나가는 미국 프로 농구 선수들보다 미식 축구 선수들의 수입이 좀 더 대체적으로 높은 걸 볼 때 미국에서 이 미식 축구가 농구만큼 굉장한 인기를 자랑한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 미식 축구 인기 하면 저도 건너들어서 네. 알았는데 한국에선 참 보기 드문 스포츠잖아요. 네. 미식축구가 뭔가요?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구기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다양한 전략 그리고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팀 스포츠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구는 그냥 발로 공을 차서 상대방의 골대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면에 미식축구는 공을 직접 들고 뛰어서
손으로요.
예,
네.
공을 직접 들고 상대방 진영의 끝에 가져다 놓는 게 이 경기의 목표입니다.
쉬울 네. 것 같은데요.
말로만 들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경기를 보면 진짜 격투기를 방불케 할 만큼 선수 간 충돌도 되게 잦고요. 그 부딪히는 충격이 그 교통사고가 거의 맞먹는다고 하네요.
네. 네. 제가 뭐 쉬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보호복 그 얼굴 가리는 거 착용하고 네. 거구의 미식축구 선수들이 그냥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부딪히는 모습도 봤어요. 사실
네,
뭐 자동차들끼리 부딪히는 모습 아니야? 뭐 이랬는데 정말 미식축구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미식축구가 네. 최고 인기 스포츠답게 단일 리그가 벌어지는 수익도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1위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미식축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네.
영상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괴물 같은 체구의 이 살벌한 박치기.
네.
근데 이렇게 체구가 되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또 잘 피해 다니는 그런 뛰어난 반사신경. 또 엄청난 달리기 속도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식축구 선수들의 운동신경이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서 되게 월등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 보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대신 부딪혀주니까
네, 우리끼리 네. 또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뭐 종합 스포츠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5위 알아볼까요?
5위는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스위스 출신 로저 페더러인데요. 페더러는 지난해 9,34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요.
네.
페더러가 1999년 데뷔를 했어요. 지금까지 통산 승률이 82.1%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40살이 넘는 네. 나이에도 진짜 기복 없는 실력으로 최근에는 개인 통산 1200승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40이 넘는 나이에도 최고의 선수를 유지하고 있는 페더러 선수가 5위에 자리했고 그럼 4위는 어떤 선수인가요?
4위는 카넬로 알바레스라고 하는 그 메이코 출생의 권투 선수인데요.
네.
메이코의 국민 영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카넬로 알바레스의 수입은 지난해 9,400만 달러였습니다. 좀 권투 선수로 특이점이 있다면
네.
연봉보다는 시합 대전료 또 그리고 유료 네. 텔레비전 중계료에 의한 포상금이 이 선수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레스 선수의 경우 대전료만 약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4위 수입 이제 9,400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왠지 네. 3위부터는 1억 달러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3위부터는 1억 달러의 소득을 넘기는데요. 3위와 2위 그리고 1위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축구 선수라는 점입니다.
네.
3위는 그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자리를 했고요.
네.
이 네이마르 선수는 1억 5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위와 1위도 축구 선수인데 아마 신진 아나운서도 좀 잘 알 것 같은 선수인 것 같은데
뭐 네. 메시냐 호날두냐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잘하시네요. 네. 이 세계 최고 연봉 순위에서도 이 메시냐 호날두냐가 이렇게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메시와 호날두는 신계 축구 선수라고 그쵸. 불리는 선수들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일반 선수들을 능가하는 능력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한 해 가장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만 준다는 그 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상, 이 발롱도르를 메시는 6번, 호날두는 5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발롱도르는 사실 단 한 번도 수상하기도 힘든 상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매년 돌아가면서 이 두 선수가 수상을 하니까
네.
정말 그 실력이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1인가요?
네. 네. 이 농구, 미식축구, 뭐 복싱, 테니스 선수 이런 쟁쟁한 경기자를 물리치고요.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메시는 그렇군요. 지난해만 무려 1억 2,700만 달러.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2위로 1억 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이 실력만큼이나 연봉에서도 선두를 다투고 있는 두 선수는 이 자국인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내년엔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다시 1위를 차지할지 지켜보는 것도 좀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위에서 1위까지가 축구 선수인 걸 보니까 확실히 전 세계 스포츠에서 축구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 세계 스포츠 선수 연봉 순위 살펴봤습니다. 전태호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Our simplest story, me. ABC, one, two, three, baby, when we go.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한국에선 긴 연휴를 보내고 나서 다시 출근하고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쉬는 날도 일하는 날이 있으니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시죠?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쉬다가도 또 열심히 일하고 기분 안 좋다가도 또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을 배워볼게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자, 먼저 That's life. 그런 게 인생이야 이런 뜻이죠. That's life 이런 표현 하나 배워보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No hard feelings. 괜찮아 기분 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hard는 H-A-R-D 딱딱한 힘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No hard feelings 하면 괜찮아 기분 풀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No hard feelings. That's life.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7일 목요일은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3도, 해산 1도, 강계 6도, 청진 7도, 함흥 9도, 원산 11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12도, 평양 13도, 해주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7도, 원산 청진 19도, 함흥 21도, 신의주 해주 해산 23도, 강계 사리원 25도, 평양 개성 26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시간 5일 폭등해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0.5% 뛴 24.56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내린 171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2.04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무역 상대국이 급감하며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무역 의존도는 2018년 91.7%에서 2019년 95.2%로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전년보다 15.3% 증가한 28억 43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무역 상대국이 급감하고 대외 무역의 폭이 좁아지자 중국과의 무역을 늘려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적어도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교착 상태에 빠진 현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가 유력해질 경우 미 대선이 북미 협상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재선 도전 등 다뤄야 할 국내 문제들이 많다면서 전문가들은 대선 이전에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 명단 초안에 북한 등 22개 국가를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초안에 포함됐던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국가는 이번 명단에도 남아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외됐고 미국의 4개 자치령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은행과 금융기관에 해당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첫날을 맞아 일상에서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제한적 범위에서 남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도미터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5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영국, 이탈리아, 에스파니아, 불란서에서 각각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내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보다 많아져 유럽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뉴스통 시간을 함께 보니 한국도 북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나름 대응해가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의 세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또 앞으로도 꾸준히 생활 방역 각자가 잘 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이신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 특히 더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에서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한국의 한 남자 가수 김종국 씨인데요. 북한에서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김종국 씨의 히트곡 한 남자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Time.